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12일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도토리현 요나고시의 이기 타카시 시장과 면담하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먼저 이기 시장의 인사가 있은 후 아카이케 내각부 부대신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 일부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청서는 확실히 받았으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임해가겠습니다. 요나고시에서는 매년 국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츠노 내각 관방장관이 비디오 메시지로 인사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참석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총선거 투표 날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마츠모토 교코 씨의 납치 이후 올 10월이면 45년이 됩니다. 가족분들의 이야기와 이기 시장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또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하나가 되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일본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인도 네 나라의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7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납치 문제에 대해 발언해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확실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 특정 실종자 가족분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니가타 시장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 요청을 받았고 정보를 조금이라도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교섭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이야기이고 여러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등 여러 단체가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발신하고 있으니 잘 연계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기 시장님의 협력 아래 그리고 도토리 현의 히라이 지사님과 힘을 합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확실히 요청서를 근거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가 돌아가셔서 방금 장례식이 치러진 뒤 총리 관저 내각부 국회 주변을 장례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요코타 사키에 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강한 마음도 있으므로 기시다 총리도 그 뜻을 받들어 우리도 마츠노 납치 문제 담당 대신과 함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히 임해갈 것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신형 코로나 감염과 함께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의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치료약조차 없어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의약품 판매 제도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상인으로부터 약을 구입하는 것이 많고 불량 의약품에 의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국에서는 의약품이 인체에 주는 영향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약제사가 구입자의 연령과 다른 의약품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구입의 경우에는 판매 측의 의료 전문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약품의 엄격한 판매 제도에 의해 안전한 약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의한 사고에 대해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약국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약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 안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외상과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제사가 추천해주는 약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비상약을 비축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병원의 치료비와 약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치료받기가 힘들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제도에 의해 치료비와 약값은 비교적 싸고 돈이 없는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돈 없는 사람이 무상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도 믿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일본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있고 병 등에 의해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원합니다. 저도 사회복지 제도에 의해 치료비와 생활비, 거주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놀라움과 감사함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던 1990년대 중반경 저는 어린 자식이 고열이 있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진찰만 하고 병원에는 약이 없으니 장마당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사를 헤매이는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최근 북조선의 텔레비에서 전염병 발생 지역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자신들의 비상용 약품을 보내기 위해 포장하고 있는 사진과 고위 간부들도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 자신들의 비상약을 보내주고 있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에서는 그 약을 받은 주민들이 사랑의 불사약 덕분으로 전염병이 나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함께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만 약을 받지 못한 절대 다수의 전염병 환자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북조선에서는 약 25년 전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일반 주민들은 아편을 가정 비상약으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그들은 아편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에게도 구급약으로서 아편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장마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의 의약품은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북조선산의 경우에도 사용설명서가 없고 가짜약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도 약품의 과다 사용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만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재건 없이는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석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의약품 판매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석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석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에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발족한 후에 처음으로 일황 양국의 외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좀 방문하고 일본 외상회담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양국 간의 회담을 좀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국적인 그런 기회가 아니고 양국 간의 회담을 목적으로 한국이 외산이 일본을 좀 방문한 것이 5년 만에 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지금은 우리 이러한 관계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상회담, 일본 쪽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나오고 한국 쪽에서 박진 외교 장관 나온 것은 이 외상회담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 개선을 좀 중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런 인식을 좀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대를 좀 계속 좀 할 거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재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양국 사이에서는 제일 좀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진영공 문제라고만 할 수 있는데, 이번 이러한 외상회담 자리에서도 물론 이런 이른바 진영공 문제라는 것은 중심적인 그 위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벌써 압류를 좀 당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빨리 때렸다는 이번 여름에도 현금화로 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연적인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금화라는 것은 실현 때로서는 당연하게 일본 쪽에서는 대항 조치라는 것은 주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러한 관계를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화 시기, 현금화 문제라는 것은 양쪽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담에서 박진 외산이 현금화 문제에 관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하는 것은 나오도록 한국 쪽에서는 노력을 좀 한다고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한국 쪽이 행정부로서 위기를 좀 회피하도록 하는 의사를 좀 표시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쪽에서도 일정한 평가를 물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행동을 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서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한국 정부의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은 일본 쪽의 좀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회담을 좀 한 다음 날에 10월 19일 날에는 박진 외산이 일본 쪽이 이러한 의원연명을 좀 연맹 느가가 숙시로 회장하고 좀 회담도 했었는데 거기서 박진 외산이 다시 한번 이른바 진영권 문제에 관해서 바람직한 해결 쪽을 좀 준비하도록 한국 쪽에서 노력을 한다고 간접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좀 이러한 양국에서 해결책을 좀 만들 수 있는 것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 성의 있는 리액션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이 했다고 보도가 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박진 외산이 리액션, 일본 쪽의 리액션란 말이 썼던 것 같던데, 그렇다면 먼저 한국 쪽에서 액션, 먼저 한국 쪽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에 관한 행동을 좀 하고, 그렇게 될 때 일본 쪽에서 이런 한국 쪽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 성의 있는 리액션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한국 쪽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이전에보다 좀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시사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8월 15일 날에,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축사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대일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른바 진영권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한 것은 한국 쪽에서 마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9월 27일 날에는 일본 아베 전 총리의 국산이 지금 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점흥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렇다면 그 전에 이른바 징용권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한국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운데인가. 막 거기도 주목을 되고 있습니다. 막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고 그 전치 기반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황용화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너무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고 그런 자세를 우리 일본 쪽에서는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84년의 히트곡 체커즈의 눈물의 리퀘스트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커즈의 눈물의 리퀘스트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